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과 무리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며 예수님의 행방을 추적하느라 분주하지요. 그리고 열심히 찾아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다고 25절에 나옵니다. 이 만남의 결과가 6장 66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이 만남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찾고 찾아 만났는데 찾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이 그 결과이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사된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으로 끝났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만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니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인가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시간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앞쪽에 보면 이 만남의 배경이 소개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 일의 발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나머지 복음서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정황을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 참조해 볼 수 있는데 이 시간 마가복음 6장에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62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당시는 사방으로 내보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귀환한 때였습니다. 그간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느라 수고가 많았죠. 그리고 돌아온 지금에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이제 바쁜 와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좀 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좀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는 중이었죠. 그런데 방금 읽은 3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죠. 급기야는 예수님 일행보다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가시는데 이들은 도보로 아예 달려서 호숫가를 빙 돌아 건너편에 도달했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아주 재빨리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들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것이죠. 한적한 곳을 찾아 좀 쉬겠다고 나선 길인데 도착하기도 전에 저 땅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과 좀 조용히 쉬기는 글러버린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별로 짜증스러워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려던 계획을 접으시고 호수 건너에서 하셨던 일, 그 일을 계속하시기로 하죠. 그런데 어찌나 열심히 하셨는지 벌써 날이 저물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해가 지도록 이 사람들을 여기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무리를 해산시켜 각자 밥을 사 먹게 하면 좋겠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안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3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6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따라온 무리들을 보시며 빌립에게 물으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빌립이 답을 하는데 욕이라도 시키려면 200데나리온어치 떡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하죠. 안드레도 그 옆에서 거듭니다. 200데나리온어치 떡은커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하고 그리고 떡에 반찬처럼 간이 될 만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말은 한마디로 먹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서 각자 낀 일을 해결하도록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물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먹으려면 어떻게 할까 하고 물으신 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는 달리 이들을 돌려보낼 생각이 없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관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식사 대용으로 앉아있게 되죠. 당시는 유월절 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봄이 온 것입니다. 겨울비가 내려서 강물은 넘실거리고 그리고 온 땅이 푸르러지는 보리수확 때 즈음이었다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많았던 것이죠. 무리들은 그 푸른 들판에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하던 식사가 차려지죠. 11절에 보면 떡도 나누어주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한 대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찬격인 물고기가 원대로 주어진 것을 보면 주식이라고 할 떡도 마찬가지로 먹고 싶은 만큼 그렇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겨우 욕이라도 시키려면 하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계산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더는 못 먹겠다고 할 때까지 이들을 먹이시고 있죠. 그러니 무리를 떠나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상치 못할 아주 멋진 경험을 선사하신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죠. 자, 모세 때부터 조상들이 기다려온 그 선지자, 딱 왕이 되면 좋을 그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 전에도 이 호수를 둘러 달리면서 그런 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원대로 먹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어디로 보낼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미를 재빨리 알아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히 조치를 취하시죠. 자, 사람들의 그런 기대에는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라고 몰아가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됐고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그렇게 해산시켜야 한다고 할 때는 고집을 부리시더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해산당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실컷 먹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저녁인데 그리고 이제 해도 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두운 물길로 나서게 되었고 예수님은 야간 산행에 돌입하시게 된 것이죠. 자,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도 낮은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되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산은 지금 골란고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평균 해발이 1000m인 것이죠. 어디까지 올라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때까지 도망하신 걸 보면 남산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뛰어 올라가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충족하나 예수님에게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밤이었겠죠.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쉬기는커녕 이 밤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럴 줄 모르셨던 것일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예견치 못하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시기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여기서 짐작하게 되죠. 자, 먹고 사는 일이 큰일이고 또 하나 있는 몸도 성치 못해 아파 힘겨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분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싶죠. 자기 계획이 어그러졌는데도 짜증을 내시기는커녕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존재는 참 우리에게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까지는 품지 않고 그저 마음만으로라도 우리를 좀 살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살 것 같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은 마음만으로 최선을 다하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충만하셔서 실제로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배불리 먹이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이 옆에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삶의 질이 이제 달라지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밤은 평온한 밤이 아니었던 것 같죠. 22절부터가 무리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튿날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흩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가 떴으니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집에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 보이죠. 자, 그들이 주시하는 것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날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것도 똑똑히 보았고 또 거기 예수님이 동승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밥 실컷 먹고 허리도 풀고 배도 두르면서 확 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을 다시 찾아낼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행방을 찾을 수도 없고 탐문해 볼 제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수 건너 원래 있던 곳으로 복귀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그때 저 서쪽 연안에 있던 동네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자 얼른 그 배를 집어타고 원래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했던 북서쪽 마을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거기 계셨던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자 처음 꺼낸 말이 25절에 나오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자, 여러분 이거 언제 오셨는지 궁금해서 하는 질문 같으십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놓칠까봐 호수 저편까지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배를 타고 급행으로 돌아올 만큼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추적한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추격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을 좀 더 생생하게 바꿔본다면 이런 말 같죠. 우리를 버리고 여기 와 계시다니 이게 뭡니까? 힘들게 그런다고 우리를 따돌릴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자, 어서 우리와 좋은 말할 때 같이 가십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셈이죠. 그렇게 힘겹게 쫓아다닌 예수님이 이번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번은 절대 놓치지 않을 기세가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 호수 저편에서처럼 기지를 발휘하지 아니하신다면 이번에는 끌려가시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이 이 만남의 배경,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자, 한쪽에는 예수님을 절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로 모여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 무리를 배고픈 채로는 놓아줄 수 없다고 하셨던 분이 서 계시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배를 불리시고는 피해버리신 분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서로 마주서 있는 것이죠. 자, 서로를 향해 열의로 가득한 그런 양자가 대면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 대면의 자리가 얼마나 빽빽한 긴장감 가운데 조성되어 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뜨거운 만남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으시고 이들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한 대면의 내용이 59절까지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담겨 있죠. 자, 대면의 결과부터 보면 6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 반응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66절에 아까 보았듯 그때부터 그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와는 떨어질 수 없겠다고 열광적으로 추적해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아니 심지어 그에 더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는 쫓아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어제처럼 오늘도 성공하신 것인가? 자, 그런데 분위기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겨우 12명의 제자와 함께 남아계신데 67절에 제자들에게 12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뭔가 낙담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너희도 갈 것이냐? 너희마저 갈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죠. 서로를 향해 간절함을 가졌던 양자의 대면이었는데 만남이 어찌 이렇게 맥없이 끝나나 싶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길래 턱 밑에까지 쫓아온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만 것인가 하고 이 대화의 내용에 우리의 눈을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5절부터 시작된 대화는 사람들의 짧은 말과 예수님의 긴 설명으로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흐름을 보려면, 물론 깊은 내용이 있겠지만 일단 흐름부터 확인하려면 무리들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25절에서 40절까지 대화가 오가고 있고 41절 이하에는 이 대화로 생긴 무리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의 말은 총 네 번 나오는데 첫 마디가 25절에 나온 만나자마자 한 질문이었고 이제 세 번의 말이 더 나오죠. 자, 언제 오셨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이 26절과 27절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여기 와 계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먹은 양식 때문에 나를 찾은 거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잘못 봤다. 나를 데려가 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갖게 되는 용건은 어제 먹은 것 같은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를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두 번째 말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그러나 대화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식의 종류를 대조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일하라라는 말에 주목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꺼내시는 용건과는 상관없이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했을 텐데요. 양식을 얻을 수 있다면야 저희가 뭐든 못하겠습니까? 알려만 주시면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뭔가 오해한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겠다니 대체 무슨 이야기냐?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주제는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30절에 이들의 세 번째 발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자, 당신을 받아들이면 된다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전에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이야기를 꺼내죠. 어제 먹었던 그 양식도 아주 인상적이었지만 만나쯤은 돼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이 3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먼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만나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으십니다. 그거 사실 너희는 모세를 떠올리는데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만나 말고 진짜 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대뜸 붙잡죠.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것이 이들의 네 번째 말이었습니다. 자, 이 무리의 말을 보면 공통점이 보이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것입니다. 28절에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대로 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 표정만 보여주시면 저희가 확 믿어버리겠습니다. 34절에는 그 떡을 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바로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뭐든지 바로 행동을 계시하겠다는 그런 태세이죠. 자신들이 알려만 주시면 무엇이든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항상 주소서라고 요청했던 그 떡이 무엇일까요?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떡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그 떡 자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떡이라면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잡아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듣게 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인신공양 같은 거는 구약에서 내내 금지하던 일이죠. 이방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수군댑니다. 당황해서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꾸만 이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자,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에서는 내 살을 먹어야 할 뿐 아니라 내 피도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몰라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자, 42절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우리가 저 사람 부모를 다 아는데 지금 자기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니 이렇게 수군댑니다. 52절에도 보면 살도 먹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자기들끼리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에는 60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려워서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 61절 이하에 또 이 얘기도 이 수군거리는 것도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로 걸림이 되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지금 더 나가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방식을 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지시받은 대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또는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열망과 의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 앞에 모인 무리의 상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들은 누구인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줘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만남에서 대체 어떤 사람들, 어떤 존재들이 마주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뭔가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해보겠노라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겠다고 의욕이 충천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촉하고 있죠. 빨리 말씀해 주시라고, 그대로 다 하겠다고.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를 아시는 분이 서 계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너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맞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대화가 더 진전되지 못합니다. 자, 무리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무리들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품고 계신 고민거리였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 온통 다 믿지 않는 이들인데 이들에게 어제 먹였던 것처럼 생명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죠. 자, 여기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들과 긴 대화를 이어가시지만 이들의 무언가를 설명하시거나 이들을 설득하시는 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줘도 받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긴장 앞에 우리를 세워두는 일을 뜻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인간 현실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만남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아직 더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대체 뭘 하셨던 것일까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참떡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을 앞에 두고 대체 뭘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안 됐지만 당신들은 다 불합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인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37절을 보면 그렇게 들립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너희가 아버지가 주신 자들이 아닌데 나보고 뭘 어쩌라는 것이냐, 이렇게 들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그림의 떡을 앞에 두고 이들을 놀리시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놀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진지하게 너희는 나와 용건이 없다, 이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들 앞에 서 계실 리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분입니다. 배가 고픈 것만으로도 이들을 놔둘 수 없어서 떠나보내지 못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런 분이 어찌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너희는 아무리 열심을 내보아도 소용이 없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들이 아니니 내가 어쩌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실 때의 그 긍휼, 그 마음, 그 열의를 그대로 가지시고 이들 앞에 서 계신 것이죠. 그러니 37절의 강조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에 담겨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우리는 여기를 보고 믿는 자마다의 눈길이 먼저 가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앞에서 좀 더 길게 설명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됩니다.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면 사람들이 세상이 구원받도록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을 예수님 앞으로 밀어붙이고 계신 중이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밀려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며 각오를 밝히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도 내쫓지 않을 것이다.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배고픈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먹이셨던 그분이 이제 믿지조차 못하는 이들을 두고 무언가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후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아무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마저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놓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치욕과 고통을 치러내시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 앞에서 그 일에 대해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내놓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다시 무리와 예수님이 만난 그 만남의 장면으로 돌아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직면한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찾던 건강, 음식,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던 생명은 그들이 뭔가를 해낸다고, 도모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도 몰랐지만 그들 자신은 참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떡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던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구하고 설명을 듣는다고 해도 그림의 떡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셔서 예수님은 몸소 그들에게 진짜 양식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그냥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 대화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피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간절한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떠나가지요. 자, 왜 그랬을까요? 흔히들 6장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너무 육적으로 그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떠나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그저 이해의 문제, 지식 수준의 문제 같은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밝히시는 자신의 실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왕도 스스로 정할 만큼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들한테 세상에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내내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느낀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비록 먹을 게 좀 없고 때로 자주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란 말인가?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말은 도무지 해결의 방도를 갖고 있지 않은 자신들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만남은 그들에게만 잊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는 이들과 다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그리고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의 긍휼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그런 만남을 하는 사람들이니 예수님이 67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을 우리는 더 깊이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뒤덮고 있는, 채우고 있는 그 열광의 기운은 간 곳이 없고 모두가 떠난 휑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열망을 가지신 채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병에 치이고 먹고 사는 일에 치인 모습도 가엾게 여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적인 굶주림,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보시고 당신 자신을 내놓고 계신 장면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5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5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온 힘으로, 내 온 존재로 그 죽음을 막아설 것이다. 그러니 나를 먹고 너희는 살아라. 너희는 더는 죽음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아니 말씀 자체이신 분이 그 앞에 우리 앞에서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라 답할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온통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히 예수님 곁에 나올 수도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에 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살과 피를 주셔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나를 먹고 너희는 살아라. 나는 결코 너희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본문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배고픔도 눈여겨보시고 절대 그대로 보내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떠한가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 저희는 가지 않고 생명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맡기고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내쫓지 아니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